지난주엔 저희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목사가 말씀을 이게 전하면서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을 하잖아요. 그 설교문 작성의 맨 마지막 작성이 되는 부분이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적어놓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쭉 모든 이제 강해를 다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설교 제목을 이제 정해서 맨 위로 이제 설교문에 올려놓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삶이 바뀌고 있느냐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꼭 부활하신을 왜 넣었을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있느냐.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그러한 현상이 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삶이 180도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거. 이걸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변화는 특별히 생각의 변화에서 생긴다. 여기까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만 13년, 13살 이제 생일을 다 마치고 사실 이번 5월부터는 14년째로 이제 들어섭니다. 제가 생일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1주년 행사, 뭐 10주년 행사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 목회하던 거, 지금까지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이렇게 해오던 그런 일 이거를 뭐라 그럴까 과거로 돌리고 이제는 또 새로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마침 13년 딱 마치고 이제 5월부터 이제 14년째가 이제 되니까 좋은 그런 그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목회의 방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렸지만 지금부터 약 6년 전에 어려운 시절이 내게 다시 다가왔다 해서 스테판 포스터의 이 Hard Times No More라는 그런 그 곡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에게 가장 힘든 일 성경을 교정하는 일인데 말 그대로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과 이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 모든 걸 다 들여서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외국에 가거나 이런 것이 없는 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정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표지, 가죽 표지, 상자 이런 모든 거 만드는 작업이 끝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인쇄 이제 들어갑니다. 그 모든 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직업 말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와 같은 그 임무, 그냥 제가 생각하는 임무예요. 임무 중에 가장 큰 임무는 성경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가 혹시 나중에라도 기억이 된다고 하면 아마 성경 번역자로 그렇게 이제 기억이 되기는 이제 원하고 그 다음이 이제 목사인데 이 목사는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왜 그러냐?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도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이런 교회가 지금 여기 사랑침례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뭐 의도를 가진 적도 없고 뭐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목사에 대해서는 이걸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한 20년 정도 목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한 그런 사람의 역할을 이제 감당했습니다. 이제 성경 작업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과거로 이제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얼마나 더 있을지 얼마나 더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교회에 이제는 목사로서 지난 6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 그대로 목사는 패스터링을 하는 거예요. 양들을 잘 돌보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일 외에는 제가 사실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책무를 내가 이 교회에 남아있는 동안에 이제 마치고 이제 완수하고 이제 목사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렇게 미루고 하던 그런 일, 목사의 책무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요 근래 들어서는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부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럼 목사는 그리스도인을 배출하고 양육하는 어쨌든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되냐?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 자, 성경을 가서 보시면 이 사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고 또 구약에 여러 가지 대언의 말씀이 있고 역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을까? 누구나 답하실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불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주 맞는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구원의 복음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단순히 이거 구원받아라는 메시지 말고도 많은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그 서신서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교육에 대한 말씀, 또 예언에 대한 말씀, 특별히 어떤 말씀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성화를 다루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 안에. 그러니까 성경은 이 지옥불 속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데 필요한 이와 같은 정보, 이와 같은 그 복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그 정보를 더 많이 주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표현에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이제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는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될까? 그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그 성도에게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될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성경 지식이 아닐까.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제가 60세가 넘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은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질이 아니다. 요 근래 부산에 있는 한 목사를 보면서 참으로 슬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경 지식이 엄청 많다고 해서 자랑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자랑하냐? 나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천국에 가면 심심할 것 같다. 이 정도로 자랑을 늘어놓아요. 이렇게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자기 교회에 가정에 있는 그 여자 성도를 성추행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로 이제 송치가 돼 있어요. 우연한 기회에 그 고발장 아니면 고소장을 제가 보게 됐고 또 그 외에도 그 자매에게 보낸 무슨 카톡 메시지 뭐 이런 그런 파일들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이 사람 정말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목사라 그러는데 정말 이 사람이 목사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매주 설교를 하고 매주 설교를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이게. 피해자의 가족과 또 자기의 부인과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그 교인들이 입을 그 피해 이런 거 생각이 안 드는지.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린 건 뭐냐, 그리스도인의 좋은 자질, 빛과 성품,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좋은 자질은 성경 지식이 아니구나. 이건 아주 확실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냐? 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의 자질은 절대로 많은 성경 지식이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 목사 뭐 이런 거, 집사 이런 거 직무 수행하면 그러면 좋은 자질을 가진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사 집사 가운데도 나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목사 집사 장로 가운데도 좋은 자질을 갖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보기에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자질을 가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거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게 빛과 소금의 그 역할하는 그런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질이 아니에요. 제가 아마 금요일인가 문자를 보내드렸죠. 네,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뭐라고 쓰냐면 6년 전에 목사가 써놓은 그런 칼럼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가장 큰 특징은 지난 13년간의 모든 역사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목사 칼럼이 300개고 몇 개가 있는데 거길 가서 보시면 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과 교회를 운영하는 방침과 지금까지 일어난 이런 일들과 이런 모든 게 다 그 안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목사 칼럼 2015년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교회는 일하러 오는 데가 아니다. 이런 그 칼럼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 보내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썼냐. 일을 통해 자기 만족을 얻거나 자기를 과시하려고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조건 없이 남을 섬기는 곳이고 성경으로 교육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일로서 으뜸이 되려고 하면 교회에서는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어요? 왜 그러냐고요? 그렇게 썼죠. 왜 그러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마지막에 정리를 했냐?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구하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라고 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성화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셀프 디나이어를 하는 거 믿음 안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제가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아 이제 목사가 앞으로 교회를 이끌고 갈 방향이 무언지 여러분이 아마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 교회는 구원 자랑하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일하러 오는 데가 아니고 성경 지식을 함양하는 학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어떤 데냐? 그런 사람을 배출하고 세우는 데가 교회예요. 목사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결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출되어 나올 때 세상 모든 곳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회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 국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국가가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진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다 보니 사랑침례교회 세워진 지 이제 만 13년이 지났고 이번 5월부터 이제 14살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아마 4월쯤일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좀 역사의식이 뭐 날짜 이런 거 뭐 인원 이런 거 제가 잘 기억을 못하니까 어쨌든 2008년 4월경 어느 날 한 7-8명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크게 예배당까지 짓고 이렇게 큰 규모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 일단 크게 이제 발전했어요. 우리 사랑침례교 유튜브 구독자가 한 30만 명 됩니다. 한 1000명 정도 모자라는 30만 명 돼요. 오늘 날짜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교회와 그 다음에 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교회로 이제 자라나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 특별히 성경 작업을 잘 마친 이 시점에서 저의 아주 커다란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혹시 우리가 외형적으로 교회만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됩니다. 허영심에 찬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심지어 가짜 그리스도인을 혹시 양산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로 목사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인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치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고 양육하고 있는가? 이게 요새 제 마음속에 아침 저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한번 1대1로 예수님 앞에 회개보고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회개보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제대로 했는지 여러분 회개보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보고를 하잖아요. 그 종들이 회개보고 하는 것처럼 회개보고 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찌됐든 목사로서 목사의 책무 수행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원해서 목사가 됐든 그렇지 않아서 됐든 어찌됐든 양들을 이끄는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해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목사의 사명을 조금 더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자꾸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교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 남아있었으면 아마 한 5, 6천명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한 5, 6천명 정도는 되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잘 적응하다가도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떠나는 것을 봤어요. 떠나는 거, 목사 때문에, 목사의 아내 때문에, 또 교회 사람들, 교회 집사, 여러 사람들, 또 교회 시스템, 교회 여러 교리 뭐 등등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여기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사실 요즘 제 처와 함께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걸으면서 또 이렇게 앉아서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왜 그분들은 이 교회를 떠났을까? 우리 교회를 떠났을까? 이런 얘기를 평생 처음 한번 해봤어요. 왜 그분들은 우리 교회를 떠났을까?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아내와가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 내린 게 뭐냐?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해서 떠났구나. 자기 뜻이 이 교회에서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떠났구나. 결론이 그거예요. 그 뜻이 좋다 나쁘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해서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저는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대다수가 마찬가지로 생각하듯이 이 교회가 완전한 그런 교회라고 절대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성경을 많이 조직적으로 가르치고 또 더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자유, 이거를 구현해서 성도들을 속박하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데라고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을 어느 면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모토로 삼고 있어요.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믿음으로 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목사나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만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지난 1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추구해온 그와 같은 일입니다. 아마 여기 남아있는 분들 한 6천 명 가운데 한 1천 명이 우리 교회 지금 생존해 있는데 생존해 계신 분들은 다 그게 좋아서 여기 남아있는 분들일 거예요. 맞죠?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와서 자기 뜻을 펼치고 자기 일을 하는 거 그건 나쁜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라고 한 틀이 있고 교회라고 한 그런 틀이 있어요. 이 틀 안에서 해야 됩니다. 이 틀 안에서 이것이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목사가 있고 목사의 아내가 있고 자매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목사의 아내가 있는 거고 집사가 있고 집사의 아내 또 지역인도자고 지역인도자의 아내가 있고 교사들이 있고 교회의 헌법이 있고 교회의 이런 믿고 있는 것과 같은 교리가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13년이 지나고 이제 14년째 들어섰는데 한 6천 명쯤 된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1천 명쯤 되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교회에 생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축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에 저와 함께 생존하신 그런 분들이다. 근데 우리 교회 목사 칼럼에 보면 2015년 1월 10일에 이런 게 또 있어요. 사랑 침례교회에서의 생존 전략. 이런 제목이 또 있으니까 우리 교회 그 가셔서 2015년 1월 10일에 목사가 사랑 침례교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라고 글을 썼나 한번 가서 또 읽어보시면은 아, 이 교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여러분 이제 아마 이해할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 교회 목사로 있을 동안 힘써 해야 할 일이 아주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일단 그리스도 앞에 좋은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 앞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좋은 성도로 저도 서고 여러분도 서는 그런 목회를 하면서 내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다. 인원을 늘리는 것이 최대 목표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최대 목표가 되는 그런 목회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 이게 목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제시하는 목표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해요. 그 설교와 동시에 각 사람에게 경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경고도 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요. 그 맥잡기를 통해서 뭘 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니까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경고도 보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르치기도 하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목표가 뭐냐?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목표가 뭐냐? 본인 자신을 포함해서 본인이 목양하고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목회의 가장 큰 그와 같은 목표라고 한 사실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학이 전공이 아니라 공학을 전공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노벨상 타고 이런 거는 원래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하는 건데 공학도 물론 창의적인 걸 뭘 하는 거지만 공학은 기본적으로 남이 해놓은 거 위에 그 위에 뭔가 조금만 더 개량을 하고 개량을 해서 인간 삶에 유익한 무언가를 이렇게 창출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성경을 수십 번 읽고 많은 주석도 읽고 어느 누구보다 많은 이런 경건서적도 읽었지만 내게도 성도들 그 양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가르침, 저도 가르침을 받아야 남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좋은 교사가 이제 필요해요.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학문의 이름이 열 전달입니다.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지난 한 40년 동안 그 일만 했어요.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그 일만 했어요. 예, 그래서 열이 전달되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제가 만든 교과서를 쓰지 않아요. 학교에서 남이 만든 교과서를 써요. 열 전달을 전공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열이 전달이 되는 원리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저보다 훨씬 더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것들을 추가를 해서 한 단계를 더 올려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죠. 원리를 가르치고,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고, 내가 경험한 걸 가르치고, 내가 연구한 것을 가르쳐서 그 교과서 이상의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난 한 20년 동안 부족하지만 어쨌든 설교를 해오고 또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교리를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이런 모든 일도 제가 공학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 거기 가서 보시면 설교난 이런 데 가면 제일 위에 공지사항이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보시면은 나는 영어 바이블 소프트웨어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PC 스타디 바이블하고 워드 솔치라고 하는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 그걸 보십시오. 다 그 안에 기록을 해놨고 아마 수십 차례 얘기했을 거예요. 위얼스비 목사님, 로크맨, 매튜 헨리, 엘버트 반즈 등의 거기 나와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주석을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본다. 반드시 본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주어진 텍스트를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런 것들에 기초를 해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배운 거 이런 거 해서 텍스트를 강의한다. 특별히 맥 잡기는 한 250번 정도, 구약부터 아마 신약까지 성경 맥을 잡는 이런 그 맥 잡기를 했는데, 맥 잡기의 주요 텍스트는 위얼스 목사님의 이런 주석이다. 뭐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왜 그러냐, 세상에서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어떤 열전달 책을 가지고 교과서를, 왜 그 교과서를 선정할까요? 열전달 교과서도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내가 추천하고 그걸 사용해? 제일 좋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제일 좋고 학생들에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거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분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분들의 글을 읽고 이런 분들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전하냐?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설교나 강해나 이런 것 모든 하는 것, 그런 것에서 제일 으뜸이 되고 가장 잘 알고 잘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나의 목표이고, 나도 배워야 되고, 나보다 좋은 사람을 선정을 해야 배울 거 아닙니까? 제가 저보다 훨씬 못한 사람에게 제가 뭘 배울 게 있겠어요? 그래, 그런 분들 세상에서 어느 누가 봐도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시골에 그냥 벤치마킹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있어요. 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존 파이퍼, 존 맥아더, 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도 했던 스티븐 로슨, 이런 사람들 설교는 또 학교 오고 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유튜브로 이제 설교를 듣고, 밤에 가서도 설교를 듣고, 또 이런 분들의 책들도 읽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그래서 이제 전달하고, 또 제가 이제 신학원에서 조직 신학 이런 걸 했어요. 그 조직 신학 책은 리버티 대학에 아마 가장 유명한 그런 그 신학자 중에 한 사람, 윌밍턴이라고 한 사람이 쓴 그런 그 조직신학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다시 말해, 세계 최고의 주석을 쓰신 분들, 세계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분들, 세계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 그렇지만 성경에 벗어난 것은 다 배제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벗어나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성도의 성화에 좀 초점을 두고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또 목회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전문 목사가 아니에요. 프로페셔널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면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책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예, 참고문헌을 찾는 거예요. 그게 돼야 박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참고문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책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도 배우고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서 찾아보니까 역시 지금까지 봤던 분들 그분들이에요. 위얼스비, 그 다음에 우리 침례교회 또 데이비 클라우드, 또 침례교회 유명한 또 아이언사이드라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런 분들, 로버 제프리스라고 하는 이런 분들, 또 이런 거 또 찾아보고 열심히 요새 보니까 여전히 나타난 사람이 동일해요. 존 메가더, 스티븐 로슨, 그리고 요 근래에는 누가 나타나냐, R.C. 스프롤이라고 한 사람이,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보니까 아, 인공지능이 저한테 자꾸 가르쳐줘요. 이걸 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듣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뭐 메가도 듣고 파이퍼도 들었지만 또 이분은 야 이렇게 어떻게 교수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철학과 이런 신학을 아울러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전달하는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한 이런 분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자,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해요. 매우 박식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해요. 이런 분야에서 잘 가르쳐요. 또 하나 문제가 어디에 삶의 티가 없어요. 커다란 무슨 여자 문제니 뭐 이런 거 나타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위얼스비니 뭐 클라우드니 아이언사이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고 뭐 침례교 관련된 이런 분들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다른 분들 존 메가더니 존 파이퍼니 스티븐 로슨 알시 스프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 예, 모든 거 다 좋은데 칼빈주의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칼빈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를 믿지 않아요. 저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미국 펜사콜라에 있는 펜사콜라 이제 신학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 펜사콜라 크리스찬 대학에 가면은 대학에서 두 가지를 크게 경고를 줍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나가 오순절 은사주의 뒤로 넘어지는 거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두 번째가 칼빈주의 안 된다. 예, 안 돼. 왜 안 되냐?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구원론이나 종말론 이런 데 가서 성경과 영 다른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린 지금 주로 어디 쪽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화 쪽을 하려고 하는데 성화 쪽에 관련한 이런 부분은 이런 분들이 가장 우수한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질문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8년 6월 11일 목사 칼럼에 가면 존 파이퍼, 존 메가더, 팀 켈러, 스티븐 로슨 등 칼빈주의자들을 가끔 언급하고 소개하는 이유 이거 제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가서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또 왜 또 칼빈주의자들을 또 얘기하냐 오늘 얘기하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칼빈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완벽하지 않듯이 많은 칼빈주의자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신앙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제가 완벽하지 않듯이 그분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들 중에 다수는 칼빈주의자들의 다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성화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 문제에 관한 한 칼빈주의자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질 않아요. 이 땅에 존재하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뭐 어떻게 표현했어요? 맛있는 생선이 있으면 생선에 가시가 있잖아요. 어떻게? 발라서 먹어야 하잖아요. 가시를 갈라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조기가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 안에 뼈가 있잖아요. 그 가시가 있고 아이를 그대로 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발라 먹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발라서 먹을 정도의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발라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선도 먹고 저 생선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다 먹어서 좋은 것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킹잼 성경에 대한 확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리가 확실한 가운데 내가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은 생선에서 뼈를 이렇게 발라서 살코기만 그 맛있잖아요. 그걸 먹듯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시 스폴이라는 사람들의 그 영상을 이렇게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일단은 뼈를 다 가시를 다 골라내고 나머지를 먹는데 다른 사람은 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줄 수 없는 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말을 잘 이해하실지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제 처지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와 같은 그 아름다움과 그와 같은 그 어떤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책을 읽고 그런 분들의 이제 영상을 들으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믿음에서 그 뛰어난 그런 분들 말씀드린데 위얼스비, 클라우드, 아이언사이드, 우리 침례교 계통 이런 분들 또 장로교 계통에 말씀드린 대로 존 파이퍼, 맥아더, 로슨, 그 다음에 알시스프로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책을 제가 잘 읽고 소화하고 이렇게 해서 뭘 선포할 거냐.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성도가 가장 좋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가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성도로 만드는 그게 성화잖아요. 성화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실제적인 그런 성화를 사례 등을 제가 먼저 읽고 소화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할 거예요. 저는 액션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벌써 금요일날 열쇠건 딱 생명 말씀대로 주문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존 들어가서 킨들 여기 이런 데다 이제 보면 책이 수백 권인데 그걸 어떻게 다 책장에 넣고 와요. 그 아마존 킨들에서 다 보면은 그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앞으로 저도 배우고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시를 잘 발라갖고 그렇게 해서 맛있는 그 조기 이렇게 여러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 하얀 밥에다 조기 이렇게 해서 뭐 얼마나 벌써 군침이 쫙 돌잖아요. 그런 말씀을 제가 앞으로 좀 전달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어떤 이론이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이블 빌리버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회 이제 목표 이런 거 지금 말씀을 드렸고 오늘 로마서 이제 12장 말씀을 이제 읽었으니까 이 말씀을 잠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필사적으로 세상과 성화 전쟁을 벌이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은 목사가 오늘 뭘 하려고 하는 거구나,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거 아실 거예요. 필사적으로요. 필사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치열하게 세상과 성화 전쟁, 그냥 전쟁이 아니라 성화 전쟁을 벌이는 그리스도인. 이게 지금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본문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세상과 싸우고 또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려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걸 잘못 이해하고 목사님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라 그랬다, 치열하게 필사적으로 싸우라 그랬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가서 막 치고받고 싸우라 그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세상, 아름다운 세상, 꽃들이 있고 그렇죠, 고래가 있고 하늘에 나는 새가 있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아이들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하나님 만들어주신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거를 창조 세상, 그냥 세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누구에게 위임 통치하도록 주셨냐 하면 첫 사람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면서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이와 같은 권리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냐? 마귀에게로 넘어가게 됐어요. 마귀에게. 이렇게 이제 되면서 세상의 모든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게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치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문화, 교육, 정부, 정부의 정책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게 됐어요. 성경은 이거를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어떤 시스템이냐? 마귀를 추앙하고 마귀를 추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거를 성경은 한마디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세상 시스템, 이거를 성경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필사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세상 시스템과 어떤 전쟁을 벌여요? 성화되기 위한 전쟁을 벌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1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에서 이제 8장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칭의. 그렇게 의롭게 된 다음에 성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9장에서 이제 11장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돼 있고, 12장부터 16장 다시 어디로 넘어가냐, 성화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삶에서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이걸 지금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가. 자, 그 다루는 부분의 첫 부분이 어디냐?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 자, 거기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지며 너희에게 간청하나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그래서 영어로 가서 보세요. Reasonable service라 그랬잖아요. 예배가 아니고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도 나 섬기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그 예배만 아니고 세상에서 살고 예배드리는 모든 거 다 포함한 게 우리의 합당한 섬김이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막 생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기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로마서 10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10장에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은 있느나 지식에 따른 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버금가는 열심을 누가 가지고 있냐? 한국 성도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 성도들이 거기에 이상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유대인도 못해요. 그 일 어떻게 해요? 금요일날 모이죠? 수요일날 모이죠? 주일날 두 번 모이죠? 일주일에 권한 10번 모이는 그런 민족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유대인들도 쫓아오지 못해요. 못 쫓아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해서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러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다가 결국은 지금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슬픈 일이 지금 생겼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기는 거 좋은데 뭐에 따른 열정이 돼야 되냐? 지식에 따른 그런 열정이 돼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본인도 사는 그와 같은 섬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거 쫓아다니고 하면, 여기 있는 표현대로 자기 자신의 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자, 이런 걸 피하고 12장 1절에 남아 있는 것처럼 합당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 그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이 몸을 거룩한 몸으로, 더러운 데 가면 안 된다. 거룩한 그런 몸으로 유지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희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요새 이제 제 큰딸이 이제 와서 큰딸과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를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너 그걸 어떻게 알았냐. 저도 책 많이 읽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여러분. 희생이 뭐 딴 거 뭐 돈 많이 드리고 막 이렇게 이런 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부인하는 게 가장 큰 희생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건 내 뜻을, 예수님도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가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 이렇다 그러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린다고 하는 말 영어 가서는 present라고 하는 present, 영어 이제 선물이란 말도 쓰고 제시한다, 드린다 이런 말도 이제 쓰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옆에 두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 옆에 두는 사람이 되래,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옆에, 하나님 옆에 우리 몸을 두지 않으면 어디 옆에 두냐? 마귀 옆에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옆에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 옆에 두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 옆에 두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2절은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 옆에 우리 몸을 두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동화는 영어로 가서 보면 conform 그랬어요. C-O-N 그 다음에 form, F-O-R-M, form의 형태잖아요. 세상의 형태의 con 똑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똑같은 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형태가 하나가 되는 게 conform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또 나와 있느냐?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 건 영어로 transform이에요. form인데 trans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요. 세상이 추구하는 형태, 가치 이런 거를 넘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뛰어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conform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은 transform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화를 이룰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세상에 동화된다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를 세상에 동화가 되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세상과 동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가 되는 거. 그래서 R.C. 스프롤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듯이, R.C. 스프롤은 나이가 만 80세입니다. 지금 만 80세인데 돌아가셨어요. 4년 전에. 예, 맥아더 목사님과 나이가 이제 똑같더라고요. 자, 알시스 프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여러분 학교 가면은 자랑하고 싶잖아. 애들에게 이제 관심을 이렇게 다 받아갖고, 제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서 주변에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최고라고 하는 거, 이걸 자랑하는 게 자기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랑하려고 하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저 모두 알고 다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거를 쫓아다니면서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옷도 어떻게 입는가 보고, 신발도 뭘 입는가, 뭐 한 걸 다 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사람이라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왕따를 당하지 않는 건 소극적인 거고, 왕따 당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최고가 되려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아이들이 좋아하거나 뭐 관심 있는 모든 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고, 이제 사춘기를 지내고 청년기를 다 지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나서 이걸 뒤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이거 세상에 동화된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지키는데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철학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동료들 가운데 속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세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걸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옷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거 입으면 그 옷 그대로 그래서 패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옷도 따르죠. 모자도 따르죠. 언어도 따르죠. 신발도 따르죠. 영화도 가서 똑같은 거 보죠. 음악도 똑같은 거 듣죠. 취미생활도 똑같은 다 똑같은 거라는 거 하나도 다른 거 없이 다 똑같은 거. 여러분 요새 등산이고 뭐 어디 등산 가지 않아도 마찬가지. 이 앞에 길거리 걸어도 다 등산복 입고 다니잖아요. 이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 다 그렇게 아 그냥 평상복 입고 다니면 되는데 저와 아내는 그냥 평상복 입고 가는데 아니 걸으러 나와서도 다 등산복을 입고 걷는 거예요. 왜 그래?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래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다 우리나라에만 있잖아요. 등산복도 그렇고. 미국 한번 가보세요. 무슨 넥타이에 무슨 브랜드 없어요. 가서 보시면 한국 사람만 그걸 그렇게 따르고 남들이 그거 하니까 나도 그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쫓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들보다 더 열심히 더 해서 뛰어나게 사람들에게 좋은 면에서 리더가 돼야 되겠다, 세상 문화 측면에서 으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게,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뭐만 말씀드린 세상의 겉모양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세상의 가치들이 최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갈 필요를 못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달리 사는 게 그게 멋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좀 달리 사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쫓아가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거에 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가치들을 지키고 노력하고 사는 사람, 자기도 지키고 자기 아이들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필사적으로 세상과 성화 전쟁을 벌이는 그런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런 특징이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 근데 여러분 옷을 받고 입는다고 신발을 받고 입는다고 그게 변화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 마인드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 거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머리는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머리는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 학교에서나 아이들에게 그래 염색하라고 준 게 아니니까 생각하고 그러고 여기 꼭 와서 열전달 시간에 공부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야지 외우는 걸로 안 된다 몇 번 얘기해 생각하고 이걸 풀어야지 외워갖고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다 모르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푸냐, 솔루션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머리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되니까 구원 받으면은 해야 될 일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아이고 여기 우리 아이들도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네 보니까. 보니까 진짜예요. 어른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아이가 한 6학년 됐나 본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지금 듣고 있거든요. 맞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생각의 변화가 안 생기면 절대 변화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모든 게 이 생각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 때문에. 그렇잖아요. 생각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세상 이용해야 돼요. 유튜브도 이용해야 돼요. 신문도 이용해야 돼요. 이거 이용해야 되는데 남용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용은 하되 남용하지 말라.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 영어로 가서 보면 fashion of the world를 있어요. fashion. 이 세상의 fashion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해서 fashion도 사라졌다가 7년 있다 다시 오잖아요. 그죠? 옷도 다 그래서 7년 이고 돌아오잖아. 세상의 패션은 다 사라진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외형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을 이용하되 세상을 남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있게 이 말씀을 기록해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용을 하되 세상을 남용하지 않고, 왜 남용하면 안 되냐? 세상의 패션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다가 목숨 걸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패션에, 세상의 외형에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지 말아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뒤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우리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지 알기 위해서 페이스북,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뭐 등등 뭐 모든 SNS 다 돌아다니며 뒤지며 이런 일에 시간을 쓰는 거, 이제는 제가 필요한 정보는 얼마든지 찾아야 돼요. 그건 이용하되 남용은 안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예.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인기 가수, 인기 연예인, 인기 노래, 인기 영화 등등. 이 세상 사람들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내가 알지 못하면 커다란 왕따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 그거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걸 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돌아가는 걸 알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기웃기웃거리고 시간을 써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그거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사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것 알기 위해서 인터넷 뒤지고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한 예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척도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재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거 한 것만 딱 보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동화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심사를 알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얼마나 신문, 인터넷, 페이스북, 유튜브, 각종 SNS를 뒤지고 있는가, 하루에 몇 시간을 뒤지고 있는가 한번 재보란 말이에요. 얼마를 내가 보고 있나. 두 번째, 혹시라도 최근에 나온 그 인기 연예인, 인기 가수, 인기물, 인기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면은 동료들이 나를 왕따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자랑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거 하나만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드리는 거. 왜 그래? 완전히 그냥 인터넷, SNS 범람하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딱 보면은, 이 척도 하나만 딱 가지고도 여러분이 세상에 동화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스스로, 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그 핸드폰 링 울리는 그것도 한번 보세요. 뭐를 해놨나, 거기다가. 뭐를. 왜 이 소리가 들리잖아, 이거. 들리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고상한 그런 걸로 돼 있는지,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집어넣는지, 거기 카톡 이거 보면 무슨 카톡 프로파일인데, 나는 그거 평생 안 바꾸거든요. 그냥 뭐 하나 우리 집사람이 해주면 그냥 그거예요. 거기에 뭐 다 집어넣고 뭐 해갖고, 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하지 않은 무슨 애인 얼굴을 집어넣고 다. 이게 나중에 다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딴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도 그걸 왜 그러냐, 세상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세상에 다른 남자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도 여행 놀러 간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구분되는 삶이고 성화되는 건 삶이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대화 언행이 하루 종일 세상 것만 이야기하고 세상 것만 쫓아가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일까 하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생각을 좀 해봐라. 생각을 좀 한번 해봐라. 내가 어느 정도 그렇게 세상과 동화된 사람인가.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내내 하루 종일 대화 내용이 세상 이야기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임이 그래도 바이블 빌리버들의 모임이고 하니 더구나 지금 나라가 어렵고 하니까 뭐 애국 이야기 하는 거, 예, 좋아요, 괜찮아. 근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예, 그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무시하라는 말 아니에요. 세상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이용해야 돼요. 예, 세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의 식욕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내 삶이 제어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삶이 제어가 돼야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최악의 경우 이런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왜 아까 그런 분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분들이 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뒤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와서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메시지를 좋아해야 그래 저와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자라지,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말만 이렇게 좋아하는 말만 자꾸 해주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이러한 평가, 이것이 우리에 대한 평가가 아니기를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다른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뭐래,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못 박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무엇이 박혀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앞으로 제가 이 교회에 목회하는 그런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곳의 정욕도 다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합시다. 우리가 이제 13년 동안 사랑 침례교회를 하고 여기 남아 계신 분은 다 이 서바이브 하신 분이에요. 생존하신 그런 분이에요. 이제 14년째로 들어가신 이런 분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1대1로 가서 쓴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세상 일에 관심을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외형대로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와 함께 세상과 치열하게 필사적으로 성화 싸움을 싸우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